시편 51편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13절까지 말씀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틀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말씀을 나눌 때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심판을 선포받았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회개를 했고 그 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4절부터 17절에서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고 맨 끝에 18절, 9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실 다윗이 이 바세바만 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아도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죄가 심하다는 수식어구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피를 흘리는 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뒤에 보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면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을 다룬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나쁘게 보면 다윗이 뻔뻔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도 없고 내 혀를 열을 수도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에서 건짐을 받지 않으면 내 혀를 내 마음대로 놀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찬송을 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자기 혓바닥, 자기 입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죄가 무겁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짓눌러서 내 혀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입술을 내 마음대로 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좀 반감이 심해서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많았대요. 가령 자기가 아플 때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목구멍은 긴 관인데 그냥 목구멍 위에서도 쭉 관으로 돼 있잖아요. 음식을 넣으면 줄줄줄 잘 들어가지 어떻게 음식이 안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목구멍이 긴 관인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너무.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혓바닥을 놀릴 힘이 없겠습니까? 입술을 열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내 혓바닥, 내 입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냥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겠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즉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고백을 또 16절, 17절에서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돼요.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제사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이게 다윗의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졌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제사를 드려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춤추고 다녔을 텐데 자기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 나와서는 야 내가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온당하?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데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이 마당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신앙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뭐 재물이나 이런 거 헌금이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고 치자고요. 그리고서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회개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하 회개하면 되는구나 하고서는 회개하고 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보통 때는 이게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형편없는 죄를 짓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회개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도 주님 정말 이것만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데 이 큰 죄가 이것만으로 정말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제사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십니다. 내 느낌에 아무리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해도 하나님 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너무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제사를 기뻐하실까? 정말로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첫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궁궐에 있을 때입니다. 승승장구해서 다윗의 손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군사력, 경제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쓸어다가 바쳐도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고작 죄를 지은 나 자신, 상한 나의 심령. 이거 말고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드릴 게 많이 있어요. 다시 돈도 많아요.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하나님께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너무 죄가 크다 보니까 그 죄에 짓눌려서 또 그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누군가를 데려다 강간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렵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 내가 범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일까? 아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 아마 우리 모두도 다 다윗과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주님 정말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도식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라는 과정을 마치 세탁기에 집어넣듯이 넣었다가 빼면 나는 말끔해진다. 이런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겉으로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또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침받아야 하는 나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과 입술이 없으면 그건 온전하게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맨 끝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18절 19절에서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켜달라 이겁니다. 시온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 이 간구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왕이거든요. 메시아 직분을 받았는데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면 벌은 누가 받느냐? 다윗만 받는 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의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다. 절대로 아들은 그 죄값을 받지 않아요. 죄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부인도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죄는 제가 범했습니다. 제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 심판과 죄값을 더불어서 같이 받게 되는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라 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는 누가 지은 거냐? 부족한 건 선생님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학생들이 받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누가 받을까요?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죄는 김정은이가 졌습니다. 결과는 누가 받습니까? 북한 동포들이 받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았더니 그 사람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에 혹시 나의 허물로 인하여 혹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가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부모는 부모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혹시 나 자신의 허물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목회를 잘못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린아이 학생 하나가 뇌수술을 하게 됐다고 본인이 회개하신다 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사실은 이후에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존경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거죠.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품었던 회개하는 마음들을 잘 담고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부터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심판받아 박탈당했던 여지껏 누렸던 모든 은혜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죄로 인하여 아무 흠물 없이 또 심판과 형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을 때에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범하여 주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받기 위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주 앞에 고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한 죄들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